2장 41절부터 52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4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지혜와
키가
키가
자라가며
자라가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람에게
더욱
더욱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만족함이 없는 것, 기쁨이 없는 것, 정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음 받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것을 위하여 지음 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키워드는 인자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읽는 키워드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들도 다 보면 30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Ministry of Jesus Christ,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일한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유년기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란 것과 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Son of Man, 인자였다,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가면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누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헌화식을 할 때, 생일 때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잘 자람에 따라 사람에게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는지는 전 상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를 가든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살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기도가 나의 아이를 향한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딜 가든지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각인된 이미지, 그건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계속 누가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그런 성탄을 보면 특히 가톨릭의 성화들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인데 아기 주제에 울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울지도 않는 것 같고 때를 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이 그 모습들이 거룩한지 뭐 우는 모습도 없고 눈 동그랗게 뜨고 죄다 근엄한 아기 예수님의 모습들이라 갓난아인데도 피똥인데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정말 울지도 않으시고 막 응애응애가 아니라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성장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것처럼 자란 것처럼 동일한 그런 스테이지를 밟아가며 성장을 이루며 자라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분명하게 신체적으로 자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적으로 자라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가 결국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스테이지, 우리가 겪는 모든 감정들, 우리가 겪은 모든 배고픔, 슬픔, 아픔들을 뛰어넘으신 것이 아니라 아이서부터 모든 것을 겪으셨던 예수님이 너를 이해하신다. 나를 이해하신다. 누가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너를 이해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이 장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들을 통하여 특이하지 않지만 신앙적으로 양육했던 그 표현들을 통하여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양육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했다. 27절에 율법의 규정에 지키려고 어린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왔다. 41절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42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모든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할애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아들 예수를 신앙으로 양육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 뭐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리고 때가 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각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계속해서 아들 예수를 교육했다. 신앙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모에게 교육을 받으셨다면 부모로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주일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주일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무모한 거예요. 주일 학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봅니까? 한 시간 봅니다. 한 시간 많이 보면 많이 볼 거예요. 말씀을 한 시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아이의 신앙 교육을 주일 학교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까? 부모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아멘. 가정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주일학교가 어떻게 생겼을까? 주일학교 처음 시작한 게 영국입니다. 언제 생겼을까요?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 때 생겼습니다. 1769년에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을 때입니다.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전혀 교육을 받지 못했을 그때에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분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하이어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던 것이 바로 최초의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일학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놨습니다. 지난 250년 동안 교회 부흥에 또한 인재를 낳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데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주일 학교에 맡겨버리고 부모들의 책임을 방치한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교회로, 부모들의 손에서 교사들의 손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루 만에 한 시간 만나는 그 주일학교 교육에 아이들의 신앙의 미래를 맡겨버리고 부모들의 책임을 방임한 것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주일학교가 영국의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오늘날 영국의 교회를 망하게 한 것이 주일학교다라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는 아주 급진적으로 영국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학생부도 잘 다녔는데 대학에 가니까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한 시간 말씀 들었던 그 교회 안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시간 보냈던 그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교육을 부모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그렇게 교회 교육에게 넘겨주었을 때 무모하게도 한 시간짜리 교육에 넘겨주었을 때 아이들이 시간이 있을 때 대학에 갔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주일학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사역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 도대체 몇 시간이나 봅니까? 학교에서 뺏기고 주일학교에서 뺏기고 몇 시간이나 우리 만나세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모하게 주일학교에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신앙교육해야 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렇죠? 나,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잊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으로만 계승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으로만 계승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집에서는 이렇게 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교육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이들 때문에 올바로 살고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는 것, 올바른 삶을 배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 나아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나에게 달려있고 가정에 달려있고 부모의 책임과 사명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유월절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3번,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했는데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은 이때 바로 소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서 유월절 예배를 참석했을 때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왜입니까? 유월절에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예배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보고 아,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바로 저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내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 땅에 보내신 내 사명이며 내 삶의 이유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인 성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다 설명할 건데요. 성인식을 bar mitzvah라고 부릅니다. bar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bar mitzvah는 계명의 말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전에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 것을 확인하고 교육하는 책임이 있었다면 이제 12살, 13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마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책임이 이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있는데요. 바르미츠바의 가장 중요한 세레모니가 저렇게 두루마리를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아이가 나와서 12살짜리 아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쩔 땐 같이 화답하고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계명의 아들 Bar Mitzvah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왜인지는 설명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내며 성인식까지 아마 잘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사단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들 예수를 놓고 온 것입니다. 당연히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보니까 당연히 같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친족들하고 같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룻길을 벌써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겁니다. 혹시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아마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도 잊어버렸고 제 동생도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차산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둘 다 똑같이 경찰서에서 찾았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시간별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하루를. 그만큼 충격이 됐던 거고, 그렇죠? 다 잊어버려도 애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 잊어버리는 건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제가 우리 예빈이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워주세요. 우리 둘째가 항상 샘스 가면 막 이렇게 얼마트 가면 그 써 있잖아요. 제가 항상 교육합니다.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저렇게 사진 걸린다, 잊어버린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모에게 아이를 잊어버리는 건 정말 worst nightmare 생각하기도 힘든데,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우리 지도를 보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가 나사렛이고 저 밑에가, 이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나사렛이죠. 이렇게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길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요단강을 걸어가는 그 우회해서 가는 길이고요. 이 밑으로는 직선 도로입니다. 직선 도로를 가면 70마일 정도 되고 우회 도로는 85마일 정도 됩니다. 하루에 20마일씩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돌아가면 한 5일, 4일은 좋게 걸리고 직선 도로를 가면 3-4일 정도는 걸릴 것 같은 도로입니다. 어느 길로 갔을까요? 문제 나갑니다. 어느 길로 갔을까요? 직선도로 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저도 직선도로로 가고 싶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우회도로로 갔을 거예요. 왜죠? 여기가 뭐죠? 사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회해서 갔어요. 사마리아를 거치고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얼마나 싫어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누가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을 도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입에 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하루 길을 갔으면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정도 갔을 거예요. 여리고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닙니다. 나귀를 타고 아주 어렵게 구하지 않고 구글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일 오래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여리고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죠? 그렇죠? 위험해 보입니다. 뭐 길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내려갔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제가 답을 벌써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도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도로에 혼자 다니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도 아니고 저 여리고까지 갔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애가 없네. 애가 없네. 그 당시에는 저렇게 5, 6일씩 여행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저는 여리고 그런 위험한 길들이 있어서 함께 다녔습니다. 보면 친족들과 함께 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온 마을이 함께 갔습니다. 그걸 캐러반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거는 리비아에 있는 캐러반인데 저렇게 낙타는 없었을 거예요. 동키 위에서 봤을 때 한 것처럼 나귀에다가 예수님도 나귀가 있었던 그 우리에서 계셨을 텐데 아무튼 저렇게 짐을 싣고 친족들과 함께 다 갔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낙타로 럭셔리하게 가진 않고 나귀에 다 싣고 갔을 거예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온 동네가 그룹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까지 갔는데 그 위험한 길을 갔는데 없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 하룻길을 4일을 걸쳐서 오늘 이 부모가 예루살렘에 4일을 찾은 게 아니라 저는 그 길을 도족들에게 아마 물어봐가면서 어디 우리 애 본 적이 없냐고, 우리 애가 없다고, 어디 애 본 적이 있으면 제발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 하루길을 4일을 거쳐서 친족들과 함께 아이를 샅샅이 뒤지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다행이었던 것, 아들 예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까맣게 탔을까요? 얼마나 그 아이를 보는데 저 같으면 바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못 견뎌가지고 못 이겨서, 그렇게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는데 애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도대체 어디 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 줄 아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천연덕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당당한 것 같기도 하고.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를 모르셨습니까? 무슨 이런 말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들이 무슨 걱정입니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말씀을 끝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받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부모를 받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주 일찍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정말 그 부모에게 복종했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다 그거 그 포커스에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했는데 니들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 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아니 뭐 핀잔을 주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야.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것도 몰랐어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눈으로 봅니다. 그 눈을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소년이었을 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본인이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처음 말씀하시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증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그 성인식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르 미츠바, 계명의 아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성인식. 그 성인식을 했던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 성인식의 의미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스스로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성인식의 의미처럼, 계명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제 스스로 본인이 누구이시고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알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부모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보다도 자기들의 아들로 정말 자기들의 자녀로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의 아들로 길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인식을 하며 이 부모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너무 잘 키웠어. 너무 수고했어.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했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아들로 키웠기 때문에 너무 성실히 너무 분명하게 너무 집중해서 키웠기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성인식을 하며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얘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하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없이 길을 떠났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있는 줄 착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어디인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 순수한 상상이지만 정말 아이를 키운 것에 있어서 그 부부가 너무나 프라우드하고 그런 이야기 꽃을 피느냐고 그 중간에 하룻길을 갈 동안 아마도 내 착한 아들 예수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유월절 예배가 너무나 좋아서 성인식을 치른 것이 너무나 기뻐서 아이가 따라온 것을 알지도 거기 남겨진 것을 알지도 못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너무나 부주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너무나 잘못한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아들이고 이 아이를 통하여 메시아, 메시아 정말 구원하실 것이고 이 온 백성의 죄를 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그 아이를 어떻게 생각 없이 어떻게 부주의하게 그 아이를 뒤에 남겨둘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넘었으니까, 나는 오늘 주일도 잘 지키니까, 나는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당연히 예수님은 내 편이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동행하시겠지라고 착각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시지만 동행하시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동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선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내가 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 아이가 내가 말하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 올바름에서 벗어나 산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아이가 원하고 요구하고 함께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연히 함께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내가 이만큼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들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나와 동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없는 모임, 예수님 없는 사역일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발견하고 만 것처럼 어느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정말 굳게 믿고 목사 일을 했고 집사 일을 했고 성도로서 살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예수께서 안 계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 대한 실망만 남습니다. 끝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끝에 남는 것,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에 마지막 남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환멸과 미움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다니 라고 하는 말밖에는 안 남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체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사명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신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 없이 하룻길을 간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이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교회에서 정말 함께 교제하는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없는 삶에 숨기지 못하는 특징이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얘기 잘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 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함,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교회에서 말하는 사역도 내가 하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이 주님 없는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문화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어떤 정답을 알면, 말씀의 정답을 알면 그것이 배운 것처럼,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간주해 버리는 그런 교회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정답을 얘기하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생활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겨버리는 너무나 잘못된 교회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부모의 책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저 문을 나갈 때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업체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으로 나오는지가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입으로 정답은 얘기하는데 삶으로는 오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20년 30년이 지나도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고칠 줄을 모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 없는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멸망의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본회퍼가 얘기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뜻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는 뜻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맹세 아닙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환멸과 미움뿐이고 실망뿐입니까? 왜 신앙생활에 침체되며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까? 진지하게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쳐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모든 삶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이었다. period.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부으심이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스트러글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에게 들려졌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않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착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주님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55장 6장 6절부터 7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너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지금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때는 지금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없이 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정말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 축복과 은혜와 평안이 언제까지 그냥 쓰여진 말씀이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말씀이고, 나는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체면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사시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피곤한 이유, 그건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서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척, 정답을 아는 것으로,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척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삶 청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두고 왔는지, 어디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돌아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 붙들고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두고도 우리는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한 말들도 할 수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주님 사람으로서 변화된 내가 아니라 변화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을 놓고도 하루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놓고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대로 사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정말 어느 때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삶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함께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놓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선지자처럼 그렇게 정말 그런 척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완악함이 나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이 찾으실 때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그렇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정말 쓰여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주님이 경험하셨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